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귀한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작곡한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motional health 두 번째 얘기, anger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감정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과정을 거친다 그러죠. 프로세스를 하고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Be angry and do not sin.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화가 난다?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화가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 과정을 올바르게 지나가지 못하면 이게 죄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예.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친구 목사 얘기인데요. 신혼 때 와이프랑 집에서 엄청 싸웠대요. 막 말다툼이 붙었는데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이깁니까? 그래서 이제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 교회를 가야 돼서 차에 타고 이제 캘리포니아니까 그라지 문을 열고 차를 뺐대요. 그리고 드라이브에서 이제 그라지 문을 닫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진 게 너무나 분통하고 원통해서 기어를 뒤로 넣고 그라지 도어를 꽉 박아버렸대요. 예. 그래서 와이프한테 더 혼나고 회개하고. 아, 예.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한국에서도 화가 나서 막 편의점으로 막 들어가고. 예. 미국에서도 보면 운동 경기 보러 갔다가, 제가 그 LA 살 때는 다저스를 좋아했는데 다저스하고 자이언츠하고 앙숙이거든요. 예? 거기 팬들이 막 서로 욕하고 싸우다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화가 얼마나 나면, 예,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화가 나느냐 이거. 예? 그래서 정말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이 화라는 것, 이 분노라는 것이 정말 우리를 애워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도 화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지금 끊임없는 전쟁이 있고 끊임없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에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 분노라는 감정을 우리가 프로세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분노라는 감정이 들었을 때에 이 분노라는 감정에 너희의 너 자신만을 위하는 selfish한 그런 욕망을 이입시킨다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너희를 죄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화가 난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내 모습인데, 그러나 화가 났을 때에 그러면 나는 이 화가 났다는 감정을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이 드러날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죠? Be angry. It's okay to be angry, but do not sin. 그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Do not let the sun go down on your anger. 그래서 제가 그 처음 결혼했을 때 와이프랑 싸우면, 여보, 해가 지고 있어. 우리 화해. 해가 지고 있는데. 예? 예. 그게 이렇게 직역할 것은 아니고, 근데 죄, 이 화를 오래 품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we give devil the foothold, or we give opportunity to devil. 여러분, 마귀는 법적으로 우리의 삶에 관여할 어떠한 근거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풀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고 공격하고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화를 품고 그 화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내어준다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If you continue down this path of anger and wrath, then do not forgive, do not reconcile. We give the devil the legal right to harass us and attack us. 그죠?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그 답을 하기 전에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4장 2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게 우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과 똑같이 화내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어떻습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나는 의로운 것을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거룩한 것을 기뻐하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자세일진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겠죠. 하나님도 화가 나시는데 하나님은 화가 나셨을 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화가 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죠?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화가 단단히 났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잘못하거나 큰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놈을 가만두나 뭐 다리 몽둥이를, 예?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났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정의로운 분노가 있었지만은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야. 너는 죽어 마땅해. 너는 사형받아야 돼. 너는 정말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벌을 주는 것이 맞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형벌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도 화, 앵거라는 감정이 있었는데 그 감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죄 짓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그 성품을 또 만족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였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은혜로 그 사랑을 베푸심으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성품 또한 완전하게 만족시키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에게 그가 가지고 있던 분노를 처리한 모습이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거짓 증인까지 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채찍을 맞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지만은 그런 자기에게 행해지는 모든 억울한 일, 분노해야만 하는 일, 너무나도 악한 일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로 갚아 주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그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자기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자들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것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한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무한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루신 사랑의 열매로 예수님은 변화시키어 우리에게 갚아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느낄 때에 그 감정 때문에 내가 우울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또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생활할 때 부부싸움 할 수 있죠. 배우자에게 화가 날 수 있고 섭섭할 수도 있고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가망이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곳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결혼 생활이 악화되면 이 사람이 집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감정 없습니다. 아무런 느낌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상태에 갔다는 겁니다.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포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좌절입니다. 거기에 대한 외면입니다. 내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이 감정을 내가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처리를 하면 그 관계에, 그 상황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과 치유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통계적으로 볼 때 보편적으로 남자들은 자기가 이제 무시당한다고 생각될 때 화가 나죠. 예. 그리고 여자들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이제 화가 나고 섭섭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외로움부터 시작했는데 여러분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일수록 외로움을 더 자주 느끼고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분노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죠?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화가 나는 일이 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막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책임을 자기에게 전가하고 자기에게 돌리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blaming self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blame others. 그죠? 그래서 이 사람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됐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진 이 분노를 외면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내면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외면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 이 사람이 성격은 불같아도 뒤끝이 없어서 좋아. 예, 예. 상은 뒤집어 엎을지라도 금방 또 치워지는데 도와주고 미안하다고 하고, 예. 이런 사람들. 그런데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분노를 전적으로 타인에게 돌리고 격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물건을 던진다든지 막 문을 쾅 닫는다든지 그죠? 예, 험한 말을 한다든지 막 이런 지경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런 반응을 겪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상처가 되고 너무나도 참담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분노를 느껴서 그 분노를 표출하는데 내가 받은 상처보다도 그 분노의 표출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외면적으로 화를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 화를 내면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화를 내면화할 때는 종교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나쁜 것이야.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야. 나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화를 참을 것이야. 그죠? 그러면서 화를 참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사이콜로지에서는 이제 disguised anger, 그죠? 그래서 이제 위장된 분노라고 하는데 화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화를 참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탱탱볼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탱탱볼 아시죠? 아이들 갖고 노는 거 이렇게 통통 튀길 수 있는 거. 그건 공기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바운시 하잖아요. 감정을 숨긴다는 것은 물 수면 아래 이 탱탱볼을 누르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항상 신경이 쓰이고 항상 내 감정이 여기에 소요가 돼요. 그런데 내가 감정을 한 개만 누르고 있습니까? 화난 것도 누르고 있죠. 상처받은 것도 누르고 있죠. 삐진 것도 누르고 있죠. 그러니까 공을 한 개, 두 개만 누르고 있으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감정을 네 개, 다섯 개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삐져나오는 거예요. 탱탱볼 물속에 있다가 뛰어나오면 팍 튀어오르잖아요. 감정을 감추고 있다가 팍 튀어오르면 폭발적으로 튀어오르죠. 내가 화를 감추고 있다는 것, 화를 참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까지는 참는데 그 선을 넘는 순간 그동안 눌러놓았던 것이 폭발적으로 다 튀어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폭발되게 하는 그 사건은 때로는 너무나도 작은 일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The straw that broke the camel's back. 그저 낙타의 척추를 부러뜨린 지푸라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낙타한테 짐을 계속 싣는 거예요. 힘이 세니까. 예, 쌀도 싣고 커피도 싣고 뭐 계속 싣는데 낙타가 버티고 있는 거 힘이 세니까. 그런데 어느 경계선에 가면은 지푸라기 하나를 탁 올렸는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던 그 낙다가 팍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 자녀에 대한 불만, 직장에 있는 불만 이런 것들을 탁 쌓아두고 있어요. 참고 있어요. 프로세스를 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찼어요. 그런데 부인한테 분명히 나는 오늘 짜장면 먹고 싶다 그랬는데 짬뽕을 사온 거예요. 푹 터지는 거. 어떻게 나에게 짬뽕을 사올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어떻게 짜장면을 안 사주고 짬뽕을 사올 수가 있어.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 이게 뭐지? 짬뽕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날 수가 있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짬뽕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짬뽕은 그냥 트리거였어요. 그동안 쌓아놓은 것이 표출될 수 있는 기회만을 찾고 있다가 그 짬뽕 사건으로 인해서 팍 터지는 겁니다. 감정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통해 온전히 프로세스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 내가 그런데 내가 화를 참다가 어느 순간 한번 터지면 정말 저도 젊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아, 조전도사 쟤 조용하고 착한데 화나면 무서워. 쌓아두고 있어서 그래. 쌓아두고 있다가 팍 터뜨리면 필요 이상의 분노가 막 표출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부인합니다. Denial라고 하죠. 나는 화 안 났어. 나는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아. 그런데 다른 사람 보면 화가 났거든요. 예. 저 집사람 맨날 나한테 하는 게 그거예요. 여보 화났지? 안 났다니까. 화 안 났다니까. 그죠? 근데 막 문 쾅쾅 닫고 막 해야 할 일 안 하고, 예? 아이스크림을 막 통째로 먹고 막 왜 그러는 거야? 화 안 났어. 날 좀 내버려둬. 나는 화나지 않았어. 근데 그렇게 부인하면 내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속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보여. 나만 바보 만드는 거야.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한 거야. 내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는 두려워해요. 내가 슬픈가? 내가 두려운가? 내가 화가 났는가? 나는 이런 감정 느끼면 안 되는데. 이건 내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잖아. 이건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거잖아. 아니야. 나는 이렇지 않아. 우리의 감정을 우리는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가 화가 났을 때 화가 난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과정이나 거기에 대한 처리, 거기에 대한 치유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에게, 배우자에게, 동료에게 나 화가 났어. 이런 일 때문에 섭섭했어. 이런 일 때문에 실망됐어. 그죠? 예. 저거 우리 집사람은 생일이 하루 차예요. 우리 집사람은 21일, 난 22일. 예? 21일 날 미역국 잔뜩 끓여놓고 내 생일 날 어저께 끓인 거 대표주면 저 삐지거든요. 내 생일인데. 나 미역국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면 내 속만 썩어가는 거예요. 화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만 그 감정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passive aggressive이라 그래가지고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수동적 공격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passive aggressive 뭐냐면 화가 나는데 화를 표현하지 못하겠어요. 화를 표현하기에는 내가 너무 내성적이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삐딱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미팅에 맨날 늦게 오기 시작한다든지, 토론하는데 무조건 그 사람이 하는 토론에 반대한다든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다든지, 예? 그래가지고 자기의 분노를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한테 화가 났어요. 그 남편이, 아, 오늘 우리 외식할까? 그러면, 외식은 무슨? 돈 세워야지. 예? 그 남편이 짜장면 먹고, 짜장면은 무슨? 짬뽕 먹어야지. 계속 딴지를 거는 거예요. 계속 토를 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비겁한 거예요. 이것이 상대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신뢰를 갉아먹게 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공격하는구나.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계속해서 삐딱하게 나가고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런데 정말 신뢰가 필요한, 특히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고 이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그래가지고 치사하게 복수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땡스기빙인데 우리 부모님 주위에 갈까? 그러면 너나 가. 나는 일해야 돼. 난 정말 가고 싶은데 일해야 돼. 예?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면화시키고 화에 대한 해소를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리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 내가 가진 분노를 너무나도 내면화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내면화함으로써 또 벌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typically 남편들이 부인한테 말 안 하는 거. 제가 신혼부부가 싸웠대요. 그래서 와이프가 SOS를 쳤어요. 목사님, 우리 싸웠는데 좀 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뭐 싸웠어요. 근데 남편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한 지 한 달이 됐대요. 예? 그래서 막 와이프가 막 속이 막 문드러졌어요. 그냥 남편하고 얘기를 했어요. 너 얼마 동안 말을 안 하려고 그랬니? 그러니까 뭐, 1년도 문제 없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좀 단순 무식하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능적으로 말 안 하는 남편 어떤지 아십니까? 말을 안 한다는 것을 못 느끼게 하고 말을 안 해요. 뭐냐면 대화를 절대로 이니시에이트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와이프가 뭐 애에 대해서, 페이맨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기는 단답으로 대답은 해요. 그럼 와이프는 착각을 하는 거죠. 말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아니, 나는 너하고 말하고 있지 않아. 네. 굉장히 치졸한, 그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화를 내면화하고 화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과정을 거쳐서 처리를 하지 못하면 우리의 관계는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사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얼마나 큰 수치와 모욕을 겪었든지 얼마나 놀라운 상황이 나에게 일어났다 했든지 간에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를 본받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어떻게 프로세스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화내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다혈질입니다. 모세 막 화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정말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한테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파티하고, 모세가 뒤집어졌잖아요. 예? 하나님이 만들어준 십계명 판을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다 먹여버렸어요. 예? 화를 참지 못하는 모세. 그리고 그 화가 마지막에 모세의 발목을 잡죠. 백성들이 또 한 번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돌에 가서 말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또 너를 위해서 물을 내줘야 하느냐? 지팡이로 막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했거든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못 백성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해도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돌에 가서 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돌을 팍 가격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120년을 살면서 그 험난한 세월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마지막에 그의 분노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화날 수 있습니다. 화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화낼 때에 나는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느냐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가 난 게 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합니다. 이게 죄가 될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이제 가인이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벨 거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자기 거는 안 받아들여지니까 삐졌어요. 화가 났어요.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된 일이며 그죠? Why are you angry?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왜 화가 났는지 프로세스 하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Why are you angry? 그죠?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이거는 화가 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안 받아줬다는 거야. 그러나 네가 잘하면 내가 받아줄게 라고 하나님이 타일고 있는 거예요. 화낼 일이 아니에요. 책임 전가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요. 엎드려져 있는 게 아니고요. crouching at the door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자나 호랑이가 먹이를 콱 덤벼서 물기 전에 이렇게 탁 웅크리고 있는 자세예요. 달려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경고를 해 주셨어요. 네 화를 다스려라. 네 감정을 잘 과정을 통해서 처리하라.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무슨 오해가 있었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네가 그것을 클리어하게 깨달으면 너는 이 죄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에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 데리고 나가서 죽이는 거예요. 아벨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비교하니까 미운 거예요. 왜 네 거는 받고 내 거는 안 받아? 너 죽어. 말이 안 되는 분노인데 그 분노를 그런 식으로 표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화를 낼 수는 있지만 그 화를 내는 것이 죄로 연결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울컥하고 정말 화가 확 나올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화가 나가지고 정말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감정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반응해서 했던 말들이나 선택이 몇 퍼센트나 당신의 삶의 관계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몇 퍼센트가 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셨습니까? 10중 8구는 후회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해치는 자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막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전을 물건 파는 시장같이 만들어 놓은 자들에게는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practically, 현실적으로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실적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저는 화가 나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막 꼭지가 돌아버리면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화가 났을 때에 우리는 그 감정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고해야 합니다. 하나님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어떻게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감정을 올바르게 깨닫고 또 필요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고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감정을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감정 일지를 쓰시면 너무나 좋아요. 수첩 꺼내가지고 화가 났음. 예. 왜? 와이프가 말 듣고 했음. 그게 왜 화가 남? 그래도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런 감정을 내가 정직하게 내 자신에게 고백하는 그런 감정일지를 쓰면 내가 그 감정을 프로세스하는 데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화가 났는데 이 화난 상황에서 내가 얼마만큼 나의 책임이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 얼마나 컨트리뷰트를 했습니까를 성령님께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100% 저 사람 잘못이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보험회사들 무서운 거 아시죠? 예, 보험회사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의 이익을 따집니까? 그래서 나는 분명히 100% 상대방 잘못이라고 얘기했는데 저쪽 보험회사 오서 뭐 이거저거 하더니 아니 당신 40% 잘못이야. 당신 50% 잘못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 나는 분명히 저 사람이 칵 끼어들어가지고 근데 저 사람이 끼어들었지만 당신 과속하고 있었죠? 과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브레이크 못 잡았죠? 쌍방과실 50대 50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히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으면 이제 이걸 이제 뭐 내적 아이, inner chil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렸을 때 우리의 감정이 성숙해지지 못하고 성장이 멈춰버리는 stunted emotion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것은 어렸을 때 상처받은 감정은 성숙해지지 못하고 굉장히 그 베이직한 상황에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슬픔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렸을 때 트라우마를 겪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엄마 앞에서 뭘 잘못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그 잘못을 잘 달래주지 못하고 너 그렇게 하면 엄마가 갖다 버릴 거야. 큰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라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야. 내가 잘못하면 나는 버림받는구나. 그러면 이 감정이 성숙해지지 못하면 성숙한 감정은 어떻게? 아, 그때는 엄마가 화가 나서 나한테 그랬지만 엄마가 나를 버릴 일은 없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친구나 나의 배우자나 이유 없이 나를 버릴 사람은 없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이 정체가 돼버리면요. 어떤 조그만 일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끝까지 가는 거야. 남자친구하고 말다툼했어요. 죽고 싶은 거예요. 남자친구가 나 버릴 거야. 예, 회사에서 실수했어요. 죽고 싶은 거예요. 왜? 회사에서 잘릴 것 같은 거예요. 감정이 끝까지 가버려. 그 두려움이란 감정이 끝까지 가버리니까. 여러분, 이너 힐링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께서 때로는 내가 그 성숙하지 못했을 때 경험했던 상처나 트라우마를 통해서 정체된 부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치유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치유를 통해서 내가 내 감정에 보다 솔직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그래서 그 상처받고 정체된 감정으로 모든 상황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여유가 있는 감정으로 그 상황에 내가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날 때는 그 화가 난 것을 하나님께 알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셨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상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로 갚아주는 선택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감정이 정말 이렇게까지 요동칠 일인가? 아니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나의 내적 아이 때문에 내가 필요 이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큰일이 아닌 것 같았는데 주님 내가 받은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작은 사건에도 이렇게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나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화 날 수 있습니다. 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를 낼 때 그것이 우리를 죄짓게 하도록 컨트롤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제는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우리가 옷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기억하며 나의 삶에 대한 선택과 반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늘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화가 있습니까? 그 화의 대상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기 원합니다. 내가 화해하며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에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더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치료로 완전히 처리될 수 있는 그래서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분노하게 하는 사건,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 사건의 대상자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입힌 자를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며 은혜를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그 어떤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구하며 그분을 이 시간에 축복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지옥으로 가는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며 우리가 느끼는 이 분노라는 감정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회복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억울할 때, 분할 때 너무나도 쉽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며 우리가 새사람으로 옷 입혀줬다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주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힘들고 어렵고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에 합당한 선택과 반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